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저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사용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리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실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 말씀을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8절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구절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좀 천천히 함께 곱씹으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쉼을 한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쉼이라는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기만 해도 좀 평화로워지는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쉰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먼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쉰다의 첫 번째는요, 내가 애써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쉰다의 두 번째는 내가 애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복원되어지는 것, 내가 회복되어진 것, 내 탄성이 회복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애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데 원래 내 에너지가 채워지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원래 내 상태로 복원되는 것, 그렇죠? 탄성을 갖는 것, 이것이 쉰다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과정이 즐거운 것이다. 이걸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애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원래 내가 회복되어지며 그 과정이 즐거운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여행을 가장 많이 얘기하죠. 쉰다라고 떠올리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여행입니다. 여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행 가서 애쓰시는 분들은 출장 오신 것처럼 여행하신 분들이고, 여행 가서 어떻게 해요? 일단 자고 싶을 만큼 자고 일어나서 아 이제는 좀 나가볼까? 해서 보고 싶은 데 가고, 바닷가에 누워있건 앉아있건 산을 보건 문화를 보건 사람들을 만나건 내가 좀 하다가 아 이제는 좀 쉴까? 하면 다시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누워있고, 그렇죠? 애써 하나요? 그렇지 않죠. 애써 침대에서 버티고 누워있는 게 아니죠. 애써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루 이틀 3일 4일을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라졌던 나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렇죠? 잃어버려졌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민해지고 잃어버렸던 내 모습이 다시 한번 찾아지고, 여행을 다녀면 왠지 내가 다시 되돌려진 상태로 왔을 때 아 이번 여행에 잘 쉬었다라고 얘기하죠. 즐거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여행을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쉼이 있으십니까? 여행에만 쉼이 있지는 않겠죠. 쉼에는 그래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쉼을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행이 포함되겠죠? 여유로운 환경입니다. 여유로운 환경이 우리한테 쉼을 줍니다. 여러분, 제 아이는 경기도에 살아서 아침에 9시까지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생. 저 어릴 때 생각하면 8시 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중학생들도 9시까지 학교를 가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삶입니다. 저는 7시 반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삶은 쉼이 없습니다.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삶은 쉼이 있고요. 그렇죠? 내가 일어날 때 애써서 일어나는 거랑 깨어나서 가면 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쉼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남의 순교회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이 사라진 이후에 제가 큰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늦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온타임, 내가 몇 시엔 꼭 깨야 된다라고 잠드는 것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잠드는 것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꼭 싫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만큼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거기 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무엇까지 해야 되고 이러면 쉼이 없어져요. 그렇죠? 일단 쉼을 주는 가장 기본 베이스의 첫 번째는요, 여유로운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행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여유로운 생활이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에게 또 여행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파티를 선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쉼이 있습니다. 그럼 여유로운 생활만 있으면 되냐? 여러분, 여행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행 얘기를 해볼까요? 여행이 대부분 쉼이 되지만 여행을 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행은 순식간에 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쉼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쉼의 두 번째는 수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수용받는 관계. 수용받는 관계라는 건 두 가지를 전제해. 하나, 날 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날 되게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수용을 경험하고요. 또 쉼을 얻게 됩니다. 여유로운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은 환경보다는 관계에서 더 큰 쉼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여유로운 생활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도 없어. 이거 별로 안 쉬워집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날 몰라. 그럼 넌 누구를 사랑하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날 너무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 냉정해. 그럼 그 사람 믿기에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나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수용을 경험해요. 그럼 거기가 가장 편합니다. 쉼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그것보다 더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에서 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쉼을 누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 애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나를 자연스럽게 복원시킵니다. 그 과정이 즐겁고요. 그것이 작게는 작은 취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있으시죠? 작은 취미 하나를 사랑할 때 내 삶의 질과 내가 아무 것에도 이게 없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미세하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 제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하고 있는 동안은 사람이 조금 에너지가 분명히 이젠 곧 한다 뭐 이런 오늘 그날이야 막 이런 내가 애정하는 게 있으면 조금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네, 힘이 돼요. 날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요. 드라마 고작 드라마 하나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끝나면 슬프고 열을 설라니까 더 슬프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조금 더 해서 실제 살아서 돌아다니는 내 주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랫동안 마음대로서 하고 있는 것이 남들은 취미라고 부르지만 나한테는 이걸 위해서 사실 본업을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에 대한 애정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탄성을 만들어줘요. 사람은 어디서 쉽니까? 사람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쉬고요. 사람은 수용받는 관계에서 쉬고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서 쉽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쉼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쉰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쉬면 뭘 만들어줘요? 쉬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쉬면 나한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삼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0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는 달리지만 1000m는 힘들죠. 1000m는 힘들지만 10,000m를 어떻게 달려요? 달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쉬엄쉬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그래? 너 1000m 달릴 수 있어? 그래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 7000m. 어느 점에서 못해요. 하지만 쉬엄쉬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10,000m, 20,000m 달릴 수 있어요. 좀 뛰었다가 쉬었다가 또 뛰고 또 쉬었다가 또 뛰고 또 쉬었다가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쉼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삼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쉬면 그 쉼의 에너지가 나의 나대를 만들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쉬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계획과 기대가 필요하세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로서 힘있게 지속적으로. 내가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매사가 힘들어요. 다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쉬지 못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으십니까? 쉼이 있으십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그래서 잘 살고 계십니까? 요즘 좀 애쓴다는 기분이 혹시 많으세요? 관계를 유지하기도 애써야 되고, 직장을 유지하기도 애써야 되고, 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도 애써야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기에도 애써야 되고, 뭐 너무 다 애써서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막 피로사가 누적되는 기분이진 않으십니까? 안 그래도 애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피로도 내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쉼이라고 갖고 있는 것들 가짜 쉼은 아니십니까? 가짜 쉼은 어떤 거예요? 탄성이 없는 게 가짜 쉼이에요. 내가 애써 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탄성, 원래 나로 회복시켜줘야 되면 회복, 진짜 쉼은 회복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탄성이 없으면 가짜 쉼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내가 머리 복잡하고 애쓰고 힘드니까 애써 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인가를 잡죠. 이건 애써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걸 한다고 탄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복원력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아요. 나의 나름 회복되지 않아요. 실제 하면 더 복잡해져요. 조금 사회적인 인간관계 같은 거, 왠지 회사 끝나고 나가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쉰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편한 사람들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어서 하다 보면 나서 짜증나는데, 그렇다고 여기 아니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더 답답, 그래서 여기 앉아있긴 한데 그래도 쉬었진 않고, 뭐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애써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쉼자리에 가짜 쉼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주유등이 깜빡깜빡 들었는데 계속 운전하는 기분이 들어요. 기름이 떨어져가는 게 느껴지는데 주유소는 없고 충전할 때도 없어요. 근데 난 계속 이 차를 멈출 수가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어느 쯤에서 이게 분명히 멈출 거예요. 불안해요. 그게 쉼이 없는 사람의 내면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유소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쉼을 찾으셔야 됩니다. 쉼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가짜 쉼이 아니라 진짜 쉼으로 나의 원래 상태를 복원시키셔야 됩니다. 탄성. 누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은 우리를 누릅니다. 근데 그 누르는 힘을 이겨내고 원래 내 모습으로 탁 복원된 탄성, 이 쉼자리를 가져야, 쉼을 가져야 내가 나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단어를 이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가 무거운 짐 지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먹이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 오늘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을 통하여서 내게 필요한 쉼을 내가 어떻게 얻을지 하나님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일반적인 쉼도 꼭 필요하시지만 신앙의 쉼도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너무 따뜻하고 멋있지만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20장부터 30장까지 이루어진 한 문단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 문단은 세 가지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20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장면은요. 감정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분노가 첫 번째 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첫 번째 씬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 뭔가에 되게 깨닫고 기뻐하시는, 탄성하시는, 와 이런 거구나 라고 되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 씬으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씬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행복한 표정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그렇죠? 씬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각각의 장면의 감정성과 상황을 살펴봅시다. 맨 처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어떠시죠? 아, 20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라신 벳세다에게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게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권능을 행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의 권능을 행했으면 소돔 고모라도 변화했을 것만큼의 권능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열받으세요. 조금 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야. 화 있을 진절 한 세 번이래. 화 있을 진절 여러분 읽으니까 감흥이 없지만 이게 저주잖아요. 사실 우리 식으로 가장 가까운 단어는 죽어버려라. 화 있을 진절잖아요. 우리 화 있을 진절은 어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이 새끼 죽어버려라 이런 거랍니다. 망해버려라 약간 이런. 너무너무 화를 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이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계시고 이들의 자만, 이들이 거절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게 되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화가 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죠.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장에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시고 감사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되게 갑자기 기뻐하신 장면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두 번째 장면 뭔가 깨달으세요. 뭘 깨달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완고해서 그것이 망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깊이 보시면서 다르게 생각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아, 원래 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저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지 라고 깊은 부정을 경험하세요. 그들의 태도로는 원래 변화가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반대의 긍정. 어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였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을 갖고 왜 변화가 안 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구나. 이들은 원래 변화가 안 되고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전환을 하세요. 조금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조금 지루하지만 참아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들이 하늘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세요.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졌다. 그들이 스스로 슬기롭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위치에 서죠.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내가 알고 있는 앵글에서만 상대를 바라보면 절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하늘까지 높아져서 자기 앵글과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구나. 원래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대신 어떤 사람? 그 반대 여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관점에서. 지금 가버나움 같은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든 설명해 와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해봤다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셨어요. 그렇죠? 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실망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으셨어요. 아,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한 언어로 얘기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방향을 어떻게 드세요? 이 가버나움 같은 사람을 사역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틀어서 누구로 드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사역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정의해낼 수 있는 사람을 사역 대상으로 바라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정의하기에 인생에 대한 재판장과 평가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나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피곤한 여행자라고 정의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하지.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겠다. 그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자.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겸손. 아, 저분이 뭘 알고 나는 뭘 모르는구나. 겸손. 온유. 아, 날 도와주겠구나. 부드러운 마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가 평가자가 돼서 예수를 한번 연구해보고 내가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도,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육받은 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적 위치가 있건 없건 우리가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도움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점을 얘기해봅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왜 쉼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왜 쉼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빠서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딴 얘기지만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가 쉼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첫 번째, 바빠서예요. 바쁘고 불안정하고 돈이 없어서예요. 그게 우리가 쉼없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마치 네가 쉼이 없는 것도 네가 잘못했어야 라고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쉼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환경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예요. 안정적이면 우리가 조금 더 내면적인 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태도가 쉼 없음을 더 강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더 쉼이 없게 만듭니까? 우리의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이 우리를 더 쉼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생 앞에서 학생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 앞에서 선생의 마음, 가르치는 자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를 쉼없게 만듭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앞에 다 학생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서 배워가는 자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배워야 해요. 우리 인생 앞에 학생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 자꾸 선생으로 서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돼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알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난 이만큼 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대단해지지 못해서 나한테 화가 나. 이게 뭐예요? 하늘같이 높아진 마음이죠. 내가 선생이에요. 난 좀 더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 나는 이 정도 환경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난 이 정도 아파트에 살아도 이 정도 차를 몰아야 되고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직위에 있어야 돼요. 난 그 정도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난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내가 인생 앞에 선생이. 여러분,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관점이 틀린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난 인생의 선생이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욕망과 사고방식 몇 개를 섞어서 이래야 된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가버나움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내 말이 다 맞아요. 난 좀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한심하고, 저 사람이 날 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아서 문제고, 선생님 좀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잃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자기가 회복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탄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꿈꾸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내가 꿈꾸던 결혼을 했어요. 내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꿈꾸던 생활을 만들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루었어요. 아, 그럼 만족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얻으면 무엇이 있겠다고 했던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내가 생각하는 만족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 상자를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깠더니 그게 없어요.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취업을 했는데, 그 가정을 꾸렸는데, 난 이 상자 안에 그게 있는 줄 알고 이 상자를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한 건데, 그 상자를 얻었는데 이 상자 안에 내가 원했던 그게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선생 노릇을 했으니까. 그 상자 안에 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져서. 여러분, 안 그래도 피곤한 삶을 우리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쉼이 없는데 우리 마음을 더 쉼이 없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쉼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내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인생 앞에 학생으로 서십시오. 인생 앞에 학생으로 서세요. 인생 앞에 선생으로 서지 마세요. 감히. 인생 앞에 학생으로 서야 됩니다. 전 44살이에요. 전 44살을 처음 살아봐요. 50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40대도 아직 뭔지 모르겠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에요. 이제는 곧 중학교 올라갈 거예요. 이제 무서운 시기가 당하고 있죠. 2년 뒤에 저희 아들은 중2가 될 거예요. 전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예고편이 슬슬 와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문득문득 얘가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봐서 한심하지? 내가 봐선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근데 왜 제가 날 저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곧 오겠죠. 이 롤러코스터가 정점에 다다를 거예요. 한 2년 동안 정신없이 돌다가 중3 때쯤 속도가 느려지겠죠. 전 그걸 겪어봤을까요? 못 겪어봤어요.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동안 전 문제를 심각하게 더 만들 거예요. 최소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내가 청소년 부모를 처음 해본다라는 걸 기억하기만 해도 저는 실수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 앞에 학생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학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배우는 자예요. 나 인생 앞에 학생으로 설 때 내가 누군지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난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그만하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를 멈추고 내가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안 되면 다시 배우세요. 살던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이래야 되지 않아? 세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깊게 들여다보셨나요? 난 옛날엔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옛날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선명히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던데. 그것보단 좀 더 복잡한 거던데, 내 생각엔. 내가 배우기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와 삶과 사람과 세상을 좀 더 배워가잖아요. 내 학생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뭔가 이미 배운 자인 것처럼 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내 삶에 이미 쉼자리들이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을 하느라, 그 생각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뭐가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실망하느라 못 봤을 뿐 거기에 그게 있어요. 내가 그냥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어도 나를 나로 회복시키는 기도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책의 자리가 거기 있어요. 작은 취미들이 거기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뭘 발견하실 것인지 아십니까? 거기 사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에서 벗어날 때 진짜 그래도 나를 아끼고 이해하는, 나를 수용하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인생 앞에 스승으로 쓰는 것을 멈추고 학생으로 쓰기 시작할 때 거기에 내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 안 들어도 되는 자연스러운 거고 중요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부터 쉼을 얻지 못할까요? 전 예전 어릴 때 이런 농담 뼈가 있는 수가 우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쉼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나한테 배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놈의 쉼은 언제 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쉬어, 그 쉼을 도대체 언제, 쉼이란 건 이렇게 내가 받았으면 알 것 같은데. 그쵸? 내가 받았으면 알 거 아니야, 내가. 뭐, 나 모르게 주셨나? 왜 힘들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릴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인생 앞에 선생 노릇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생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생 노릇합니다. 인생 앞에서 학생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면접 봅니다. 하나님, 나의 상식과 나의 사고와 나의 견해에 맞게 당신을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PT를 해보세요. 당신이 설득력 있게 당신을 어필하시면 내가 당신을 뽑아드릴게. 믿어드릴게. 믿어준다니까? 이게 최종 면접이에요. 이번만 잘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압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시켜줄지? 인터뷰합니다. 면접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식대로 나를 당신을 설명해보라고 해요. 내 생각대로 당신을 설명해보라고 하고, 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보고 확인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직장이 좋던가. 두 번째, 인문학 서적이나 과학 서적을 몇 개 읽었던가. 세 번째, 고등학교 공부 잘했던가. 고등학교 공부 잘한 게 왜 내가 신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게 왜 갑자기 신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지 내가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몇 권의 인문학 서적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나 속일 수 있는 거지. 요즘 유행하는 말 단어 몇 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터뷰하는 자세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럼 인생에 좋은 선배가 필요하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선배들을 면접 보는 기분을 대요. 얘는 이게 문제구나, 여기 문제구나, 이게 이게 문제구나. 얘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좋은 선배를 인정을 해줄 텐데 그 사람은 절대 인생에 선배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생에 좋은 친구가 필요하죠. 내가 좋은 친구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아, 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얘는 성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 얘는 좋은 친구를 쓸 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얘는 좋은 친구를 쓸 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그 사람 절대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소개팅 와서 면접 보시죠. 소개팅 가서 그래 네가 내 남편이나 부인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역량과 태도와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검토해보자. 거기에 연애가 시작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알아가려는요, 그것을 알아가려면 적정한 태도가 필요해요. 영어 공부하듯 수학 공부하시면 안 되고 수학 공부하듯 영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 수학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영어여야 해요. 그렇죠?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내가 변수를 체크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게 수학이라면, 영어는 일단 단어를 드립다 외우시고 미국 드라마를 보시고 내가 귀에 익숙하게 하고 그럼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무슨 성경 공부 도표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도표를 자주 그려드려요. 도움이 되시라고.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생 노릇, 면접관처럼 서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오래 했는데 안 되셨다면요, 대상이 잘못되고 생각하기 이전에 방법이 틀렸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쉼을 얻고 싶으시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나를 정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여행자예요.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생길에 피곤한 여행자입니다. 내가 나를 인생길에 피곤한 여행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부르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할 때, 아 저게 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난 수고도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없고 난 내 인생 알아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지 않겠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난 피곤한 여행자라고 내가 내 자신을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피곤한 여행자입니다.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겸손하고 그분이 맞고 온유하고 그분이 날 도와줄 거고 그의 능력과 호의를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 앞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쉼을 주시는 아십니까? 세 가지 주십니다.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쉼이. 아까 얘기했죠. 되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아껴줘도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랑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나랑 그러신다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넌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아껴준다라고 하면요, 그 기도로 뭔가 내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로 내 문제 절반 해결돼요. 사실 그 대화의 시간으로 내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가장 편안해지고요, 가장 마음이 풀어지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에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도 사라지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잖아요. 그럼 그 쉼이라고 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쉼이 되십니다. 관계의 쉼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무슨 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쉼을 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쉼은 맨 처음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신앙 가운데 들어갈 때 뭐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내 사명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들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내 소망에 대한 애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들과 내 삶에서 갖고 있는 사명들과 내 사람들과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많을수록 외부적으로 그냥 이게 그럼 완전 탱탱볼처럼 돼서 이게 눌러도 금방 탁탁탁 내 원래 에너지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요. 하나님께 이 사랑의 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무슨 쉼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유로운 환경의 쉼도 주셔야 하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연동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만큼의 여유로운 삶과 쉼을 우리한테 또 주실 것이고 주셔야 합니다. 그때는 믿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 번째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엉키는 것이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 내가 고난한 여행자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신뢰하며 내가 그분으로부터 관계의 쉼을 얻고 사랑의 쉼을 얻으면서 내가 환경의 쉼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이 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져요? 진짜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바꿀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쉼을 가진 사람이 강합니다. 이 쉼을 가진 사람이 멀리 갑니다. 이 쉼을 가진 사람이 무릎이 꺾이지 않고 이 쉼을 가진 사람이 독수리만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은 피곤하고 자빠지되 여러 악망하는 자. 아무리 자기 역량이 많은 사람도요, 쉼이 없으면 끝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지속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쉼이 공급되는 사람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잘하고 팔굽혀펴기 잘해요. 한 사람 이어서 해요. 한 사람은 쉬엄쉬엄 해요. 누가 이겨요? 쉬엄쉬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아, 오늘 너무 힘들다. 난 내일 이어서 할게. 얘를 누가 이겨요? 얘를 누가 이겨요? 쉼을 가진 사람, 회복의 탄성을 가진 사람, 에너지의 충전을 가진 사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네가 스스로 고단한 여행자로 인지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신뢰할 때 내가 너에게 관계의 쉼과 사랑의 쉼과 삶의 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너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그 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쉼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혹시 이러진 않으신가요? 현대인의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걱정, 근심, 고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불안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이 걱정, 근심, 불안에 대한 대안이 내 생각이 되죠.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건 너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되니까 고민이 많죠.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어때요? 그만 생각하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을 봐요. 오라 그래요. 테레비 봐요. 놀러 가요. 스타 떨어요. 가벼운 얘기예요. 그래서 막상 이 복잡한 건 안 없어져요. 왜요? 이거는 회복력이 없으니까. 이거 그만해요. 그럼 또 누우면 이렇게 이 생각이 또 들어요. 막. 그럼 어떡해요? 잠들기 전까지 TV 봐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봐요. 잠이 잘 안 와요. 그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해요. 자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가버나움이 되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 어떻게 되어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기대 속에서 복잡함을 가지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거의 다 가짜 쉼을 갖다 놓고 그냥 계속 에너지는 쭉쭉쭉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만 살고 싶다. 기회만 된다면 버티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혹시 이렇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 이러셔도 돼요. 안 이러셔도 돼요. 아무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일부터 안 이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인생 앞에 학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인생 앞에 학생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쉬세요. 진짜 쉼. 하나님으로부터 쉬는 진짜 쉼까지 어려우면 그래도 가짜 쉼만 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지내세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로 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쉼을 거기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그러면 그 복잡했던 것 같은 문제는 풀려져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학생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을 찾으시고 그래서 오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과 에너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답은 만들어집니다. 내가 세워놓은 가버나움 같은데 복잡함에 빠지고 그 복잡함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심복잡함 때문에 가짜 심속에 빠지고, 가짜 심속에 빠져봐야 에너지랑은 더 떨어지니까 사실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난 또 고민하느라 복잡하고, 이 루틴에서 서서히 침잠돼가지 마시고, 그러다 오래 하면 자기 연민해져. 난 왜 이렇게 사는 거, 세상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학생의 자세로 인생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쉼을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원되면서, 그 복원된 나로 좀 살아봤더니 자연스럽게 매듭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쉬운 멍에를 여러분들 어깨에 주실 것입니다. 쉬운 삶을, 회복이 있는 삶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함께 쉼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본 모습으로 살아가실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한 번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제일 그런 이유는 환경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다면 쉼자리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고 싶습니다. 그냥 뭐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건 뭘고, 술 먹고 잊어버리고 떠들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잠깐 여행할 때 괜찮고 놀 때 괜찮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진짜 쉬고 싶습니다.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내가 하는 내 모습으로 나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다시 한번 쌓이는, 진짜 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수용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내가 진짜 쉬고 싶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쉬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는 쉼을 기대하시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내 인생을 고백하시면서 주여 나를 쉬게 하소서. 우리 들을 말 생각하시는 우리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이야기도 딱딱하게 얘기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 이 성도들 가운데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쉬지를 못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먼 길을 더 걸어가야 하는데 쉬지 못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수용하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 알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친구보다 어떤 가족보다 나를 가장 깊게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심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다 사라져서 메말라져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이 둔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직장 문제 때문에 쉬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관계적인 것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어요. 머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여 여기서부터 나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나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기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분명히 내 생활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마음 평안을 얻기를 소원하며 주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쉼을 이들한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쑥불쑥 여전히 가버나움처럼 됩니다. 내가 인생 앞에 선생노릇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가득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생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나를 더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 앞에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로 서겠사오니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서 주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 기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같이